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줘라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줘라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줘라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네게 돌아.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헬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야곱의 얍복강 사건이 담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야곱의 얍복강 사건은 강청기도의 능력이라든지 보호자를 흔드는 성도의 열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이겨서 자신의 꿈과 야망을 성취하려 하는 이기적 옛 아담 군상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결국 그들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사는 절름발이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이야기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전에 그 이름을 물으신 거고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강도라는 의미의 자기 자신의 이름을 대므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모든 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것도 불사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폭로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들을 전부 죽여 없애버리셔야 하지만 창세전에 아들과 맺으신 그들에 대한 언약에 신실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대신 당신의 아들의 품에 그들을 모두 집어넣으시고 당신의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셔서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당신 백성들의 죄를 모두 벌하신 것이고 그 예수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그 안에 들어있던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화목한 관계를 회복해 내셨어요.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의지하여 사는 자들이 되도록 새롭게 창조해내신 사건이 바로 얍복강에서의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이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환도뼈를 친 것과 이름이 바뀐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자기의 힘으로 승승장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단 한시도 존재할 수 없는 무력한 자라는 것을 폭로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정도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씨름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이 세상과 자기의 재산, 업적, 그리고 자기의 옛자에 대해서 점차로 매력을 잃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나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은 얍복강 사건에서도 힌트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를 맞고 뼈가 위골이 된 야곱은 하나님의 허리춤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죠. 지금까지는 자기의 자식들과 아내들과 노비들과 가축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의 근거요 수단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환도뼈를 맞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제대로 설 수도 없는 자기의 실체가 폭로가 되자 그러한 자기의 소유들이 자신의 축복의 소산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어떤 상태였죠? 사랑하는 자기의 아이들, 가족들, 아내들 모든 재산을 전부 야복강 너머로 건너보낸 상태였죠. 야곱은 철저하게 혼자였고 이 세상의 모든 힘을 다 털어버린 벌거벗은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씨름하러 찾아오시기 전에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털어낸 빈털터리의 모습인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게 되고 환도뼈를 맞아 위골이 되자 야곱은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참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은 언제든지 떠나버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나에게 복이 되는 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 몰고 가버리신 거예요. 자신의 고집과 야망과 재산과 업적과 가족이 복의 진수가 아님을 눈치챈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우리가 추구하던 꿈과 비전과 야망과 우리가 이루어놓은 모든 업적들과 재산 그리고 가족까지도 야복강 건너로 보내버리고 그러한 한시적인 것들이 모두 사라져 졌을 때 나의 영원한 행복과 안식과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게 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은 언젠가 다 타서 없어질 것이고 방금 우리 이성호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언제든지 내 손에서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이런 것이 날아갔을 때 나에게 복이 되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때에도 나에게 복이 되는 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그러한 묵상 끝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21편 1절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가축도 아니에요.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 와요? 여호와에게서. 이 지긋지긋한 공허와 허무에서 벗어나서 참 만족과 행복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힘이 어디서 와요? 오직 한 길 하나님에게서만 온대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행복과 만족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의 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분과 함께 거하며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 유일하며 참된 복인 거예요. 그분이 절대 강자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 나는 그분께 순종하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 상태로 만들어져 가는 게 복이에요.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든든함이며 우리의 참된 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내 꾀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사는 것이 강함이며 복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절름발이가 되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만 의지하여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복받은 자들의 삶이 바보 같아 보일 수 있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임재를 참 소름 끼치게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면서 사사건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실감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근데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사는 게 힘들어졌어요. 심지어 휴지 하나를 길에 못 버리겠어요. 지난주에는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서 혼자 밥을 먹고 나오다가 무의식적으로 껌을 씹고 껌정이를 주차장에 버렸는데 마치 뒤에서 하나님이 쫓아오시면서 헛기침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 지금 어디다가 그거 버렸니? 이렇게. 그래갖고 깜짝 놀라서 다시 돌아가서 그걸 집어서 휴지통에 넣고 차를 타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자유로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쪼잔하게 쫓아다니면서 별일 다 간섭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작은 흠까지도 못 보시겠다라는 것이구나라는 데까지 우리의 생각이 미치게 되면 그것은 복인 것입니다. 그 구속이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갖다주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참 복인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면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다리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내가 세워놓은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초조해하면서 살 때와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요즘하고 저에게 감지되는 자유의 분량은 가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게 구속이지 무슨 복이냐. 여러분이 특히 남자들 가장 자기의 자유가 구속당한 경험을 해보는 게 어디죠? 군대예요. 근데 남자들이요, 백이면 백 군대 가면 살이 쪄서 나옵니다. 왜 그러죠? 저는 저희 할머님이 제가 제대할 때 저를 못 알아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말이죠. 얼굴이 달덩이같이 그냥 훤해져가지고. 여러분, 거기서는 군대에서는 자기의 목표, 자기의 계획, 자기의 꾀가 안 통하는 곳이에요. 무조건 상관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훈련하고 주는 밥 잘 챙겨 먹고 운동시켜주면 운동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 마음이 편해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살찌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일상을 통제하는 그 상관이 선임하사도 아니고 중대장도 아니고 대대장도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일 때는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안전한 것입니다.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황케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야곱이 그 후에도, 얍복강 이후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에게 허락된 코끝의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집요하게 옛사람을 붙드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야곱이 여전히 자신의 꾀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거 언제 봤던 대목이에요? 얍복강 이전에 자기의 가족들과 식솔들과 가축들을 강 건너 보낼 때 똑같이 했던 짓이죠, 이게. 그런데 야곱에게서, 얍복강 이후의 삶을 사는 야곱에게서 그 똑같은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드디어 자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와 함께 자기 눈앞에 나타났어요. 야곱은 급히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로 보내고 그 앞에 레아와 자식들, 그리고 그 앞에 여종과 그 자식들을 두었어요. 자기에게 가장 가치 없는 것들부터 죽이려는 거예요. 야곱은 끝까지 자기 생각에 자기에게 소중한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 에서가 화를 내기는커녕 야곱을 부여잡고 입을 맞추고 울기까지 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에서라는 사람은 야곱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목표가 되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여전히 야곱이었을 때에는 에서가 야곱의 대적으로 존재해요.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자마자 그 에서라는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에서는 굉장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저주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야곱이 엄청난 가축을 선물로 줬더니 나도 많으니까 네 것은 그냥 네가 챙겨라 라고 사양을 해요. 에서의 재산에 비하면 야곱의 재산이 보잘것없었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훨씬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개인적으로 거느리고 있던 용병이 400명이나 됐어요. 아브라함이 몇 명이었어요? 동방연합군 쫓아갈 때 318명.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가신들을 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영적인 안목으로 그의 삶을 보면 그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엑스트라이며 장치에 불과한 거예요. 마치 겉으로 보면 야곱의 목숨이 에서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에서가 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복받은 사람은 야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에서처럼 돈 많은 엑스트라가 좋으세요. 돈은 없더라도 하나님의 목표가 되는 주인공이 좋으세요. 돈 많은 주인공이 좋죠. 아니, 여러분, 우리의 처지나 상황, 그리고 우리의 업적과 재산은 절대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하는 모든 것들은 돈, 재산, 명예 이건 다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 백성들의 성숙과 훈련을 위해서 존재하는 무대 세트일 뿐이고 아무리 존경받고 인기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전부 하나님 백성들의 성숙과 훈련을 위한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줏대도 없이 야곱을 치러 오다가 갑자기 마음이 약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자 에서라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시켜줬다는 것을 교회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갑자기 개과천선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문제 해결에만 몰두를 하죠. 그래서 이런저런 꾀를 내서 그 문제로부터 탈출을 시도해요. 그러나 성도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는 사실 그 자신의 거룩과 상관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 자신의 거룩에 사용되는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나 시험에 당면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어렵고 힘들기만 했던 그 문제가 나를 품어 안고 입을 맞추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한 아담적 속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늘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한 후에 서로에게 책임 전가를 한 거 기억나시죠?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에게 책임 전가를 했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준 여자가 나를 꼬셨단 말이에요 라고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를 해버려요. 저 여자가 나에게 줬어요 라고 여자에게 책임 전가를 해요. 하와는 뱀이 날 꼬셨어요 라고 책임 전가를 해요. 그게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특징인 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이 세상의 왕이 되어 살아야 하는 내가 그러한 실수의 당사자가 된다라는 걸 내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남에게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가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것도 남이 한 걸로 다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들의 속성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문제나 시험이 닥치면 그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자기 외부에서 찾을 애를 써요. 여러분, 모든 문제나 시험은 사실 우리의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의 손길인 거예요. 문제의 근본 원인과 이유는 사실 나 자신에게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나 시험이 전부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문제나 시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숙과 완성을 향한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왼수 같은 남편,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아내, 확 포기해버리고 싶은 자식, 말썽만 일으키는 아주 쫓아내버리고 싶은 교인, 그들에게서 신락 같은 작은 희망도 보이지 않아서 절망에 빠져 계신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이걸 잘라버릴 수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평생을 이걸 짊어지고 가나? 절망하고 계신 분도 안 계십니까? 변하지 않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급기야는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무능함을 탓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 인간은 하나님도 못 고치는 인간이야.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 이렇게 하나님의 무능함을 탓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안 계시냐 말이에요. 아니요. 그건요.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아직 야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의 자리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 그게 어떤 부분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만지시려고 하는 그 야곱의 부분이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에 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에서는 끝까지 대적 에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그 에서는 여러분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얍복강가의 씨름을 통과하고 우리 자신의 실체를 올바르게 자각하게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올바로 설 수도 없는 그런 불가능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대적 에서들은 그들의 역할을 끝내고 우리를 부둥켜 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에서는 야곱의 성숙에 쓰여진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잠언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정확하죠.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위해 원수까지도 문제까지도 시험까지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도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기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들의 문제까지도 자신의 성숙과 완성의 도구로 쓰게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열왕기상 8장 37절로 가볼게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떼나 누리 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나라를 에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백성 전체가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주께서 계시는 그 하늘에서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그 재앙을 깨닫고 기도하거든 용서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재앙이나 온역 등은 누군가의 간절한 회개와 참회로 거둬질 수 있다는 말인데 다른 말로 하나님이 목표하고 계신 누군가의 회개와 참회를 위해 어떤 다수의 무리에게 재앙이 내리는 수도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문화 교회가 모두 함께 고민하는 게 오늘날 예배당 안에 편만하게 퍼진 복음의 왜곡과 변질이고 또 세상의 힘을 유일한 목표로 삼아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교회의 타락에 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대놓고 비난하기도 하고 욕지거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네가 회개하고 네가 참회하고 네가 기도해라 라고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폭격해서 수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때 이스라엘을 가리키면서 이 천인 공노할 놈들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교회야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인 교회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근데 하나님은 나보고 회개하라 그래요.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전 세계 교회가 이슬람 과격화들을 비난을 했어요. 성경은 문제는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할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참회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은 왜 그 모양이야 라고 하지 말고 내가 그것은 내 책임입니다 라고 그걸 내 어깨에 짊어지고 기도하고 참회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에서의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절대로 다른 이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타락과 실수까지도 우리의 회개와 참회거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서 교만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인 거예요. 상대방의 약함은 바로 내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어떤 상대방이 나보다 성경을 모르고 나보다 신앙생활에 게으르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책임이라니까요. 네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네가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탓할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의 죄와 악과 실수와 실패가 모두 나 때문이라는 왜냐하면 그게 전부 죄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의 원흉이란 말입니다. 괴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이 맞는 거죠. 그러한 나 때문이라는 올바른 인식 속에서 그들의 죄와 실수를 자기가 뒤집어 쓰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말로 해서 될 거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인간들은 참으로 끈질겨요. 끝까지 자아숭배교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소망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옛 자아는 얼른 부인되고 벗어버려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금태 두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렇게 에서가 돌변해서 야곱에게 호의를 베풀자 야곱은 이내 얍복강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요.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너희들의 목적지가 어디여야 되는지를 한번 보여주시고 또 야곱의 반복되는 실수를 통해서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를 또 폭로하시는 거예요. 큰 골칫거리가 하나 해결이 되자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또다시 자기의 계획과 목표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꼭 우리의 모습 같죠. 그죠?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는 하나님이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 테니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막상 해결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똑같이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우리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서가 동생에게 자기 집이 있는 세일로 가자 그래요. 동생과 동생의 식구들 내가 먹여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훨씬 남자답고 착하죠? 의리 있고 사나이답습니다. 야곱은 야비하고 교활해요. 근데 그게 우리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복은 야곱만 쫓아다녀요. 창세기 33장 12절 보세요.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앞장서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지금 엄살 부리는 거예요. 핑계대는 것입니다. 라반을 피해서 도망갈 때는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3일 내내 달렸으면서 지금 엄살을 부리고 있어요.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다. 형이 있는 세일산으로 분명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야, 형님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거 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야곱의 삶을 보면 참으로 교활한 인간이라는 게 금방 드러나요. 창세기 33장 16절 보세요.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은 형이 세일로 회정을 하자 금방 따라갈게요 그래놓고 숫곳으로 도망가요. 잠깐 들린 게 아니에요. 17절을 보면 그곳에다가 집을 짓고 짐승의 우리를 지었다 그래요. 장막을 친 게 아니라 집을 지었단 말입니다. 애초에 형에게 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에서가 집에서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금방 또 형을 배신하고 자기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형의 얼굴을 봤더니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었어요? 사기였어요. 이때 형 에서도 동생 야곱을 포기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야곱과 에서가 만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딱 한 번 이삭의 장례식을 함께 치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야곱과 에서가 영원히 다른 길을 갑니다. 그렇게 숫곳에서 몇 년을 보낸 야곱은 다시 세일도 아니고 베델도 아닌 세겜으로 가요. 18절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헬로헤 이스라엘을 하였더라. 거기서는 아예 땅도 사버려요. 세겜에 가서는 아예 땅도 사버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단을 쌓아요. 하나님은 분명 베델에다가 단을 쌓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뭐 꼭 하나님의 말대로 돼야 돼. 꼭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까지 가야 돼. 라고 하고 베델과 가장 가까운 곳 세겜에다가 땅을 사고 거기다가 단을 쌓아버린 거예요. 창세기 31장 13절 보세요.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그리로 가라. 근데 자기 마음대로 세겜에다가 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이름도 그럴듯하게 짓습니다. 엘헬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신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조력자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명령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다 못해서 야곱을 베델로 밀어 올리세요. 거기에 매개가 된 사건이 뭡니까?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한 곳으로 빨리 올라가라는 거예요. 세겜이 베델과 아무리 가까워도 거기는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거긴 베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는 곳까지 끝까지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34장 1절 보세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이 딸 디나를 낳고 외삼촌 집 그 하란을 떠났을 때가 디나가 7살 때예요. 근데 그 딸 디나가 장성해서 지금 결혼할 나이가 된 거예요. 그녀를 강간한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을 찾아와서 결혼을 시켜달라고 한 것을 보아서 그때 디나가 적어도 15살 이상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이 숫곳과 세겜에서 도대체 몇 년을 허비했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 형 에서를 찾아갔다는 말도 전혀 없어요. 야곱은 얍복강에서의 하나님과의 씨름을 경험하고서도 적어도 7년 이상을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세겜의 성으로 가서 그들과 전쟁을 하여 많은 이들을 살해하고 그 성 사람들의 것들을 모두 약탈해오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들들이 도둑놈이 된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내서 하몰과 세겜의 성 남자들 모두에게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그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사흘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때 가갖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남자들을 전부 죽여버려요.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세겜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었어요. 복수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야곱은 딸의 순결도 내주고 자식들의 살인까지 지켜본 후에 베델로 올라가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씨름인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야곱이 겪은 문제와 시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딸에게 있었습니까? 자식들에게 있었나요? 야곱에게 있었어요. 야곱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세요? 문제는 야곱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네가 여기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창세기 35장 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디나의 사건과 세겜과의 전쟁 이후에 즉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내가 내 형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세겜하고 베델은 얼마 안 되는 거리거든요. 근데 꼭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데서나 단 쌓고 예배하면 좀 받으시지. 딸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까지 보게 만드시면서 베델로 밀어올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딸 가진 분들 계시죠? 여러분 눈앞에서 그 딸이 생판 알지도 못하는 어떤 불안과 같은 놈한테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당신의 백성의 삶에 허락을 해버리신다니까요. 당신의 백성을 목표 지점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세요. 요만한 흠도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치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세겜이 아무리 베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단을 쌓고 거기에서 땅을 사서 머무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비슷하면 안 돼요. 그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야곱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배태된 그러한 비슷한 신앙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에요. 많은 이들이 자기의 생각과 상식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다시 재단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각색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우리식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교회라는 것이 생겨서 각자의 집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실황을 보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고 성찬식만 1년에 한 번 모여서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남미 코스타 강사로 브라질 꾸리찌바라는 도시에 갔더니 거기에는 몇 사람이 모여서 설교 테이프나 비디오를 하나 틀어놓고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밥 먹고 오후 시간에는 전부 모여서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피크닉을 간다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본인들한테는. 그거 가능한 건가요? 점점 인간들이 편한 방식으로 예배 형태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드라이브인 처치, 드라이브인 교회가 생겨서 각 가족들이 차를 타고 커다란 운동장에 모여서 차 안에서 설교를 듣고 헌금은 들어가며 나오며 요금통 비슷한 곳에다가 넣고 가고 하는 그런 교회가 생겨났어요. 거기에는 성도 간의 만남이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차들끼리만 인사해요. 차 안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운영이 돼요.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꼴보기 싫은 다툼이나 문제들을 보지 않아서 좋고 교회 생활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지 않아서도 좋고 나머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유용하게 쓸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속 편하죠. 그러나 그것은 세겜의 단을 쌓는 일이에요. 그것은 베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만 들었으면 됐지 뭐. 여러분 설교만 들어서 여러분이 성경 지식으로 여러분의 머리만 채우면 그걸 예배했다고 하나요? 그러면 책을 읽지 뭐하러 여길 나가겠어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설교한 내용인데 그거 이틀이면 읽어요. 뭐하러 1년 동안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런 인포메이션, 그런 정보, 그런 지식이 예배의 핵심이라면 여러분 뭐하러 여기 나와 앉아계세요? 여러분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경 지식, 교리에 대한 이해,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베델로 밀어 올리실 거예요. 디나가, 그들의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들의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는 일을 보게 하셔서라도 반드시 베델로 밀어 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혼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을까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닌 매일매일 모여서 예배를 하고 성찬을 나누었을까요?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그곳에 있겠다고 하셨어요. 혼자 있으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복수예요. 주님은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교회의 모임을 강력하게 명령하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임재하셔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흘러 넘치는 것을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그 어느 때보다 절절히 체험할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의 공예배, 교회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예배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있어요. 아내에게 끌려 나온 남편이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서 아내를 기다리다가 알 수 없는 그 예배의 힘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그런 간증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불가지론자가 야 무어로 하나님을 믿어 신은 없어 내 주먹을 믿어 그랬다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 장소에 잠깐 들렸다가 그 모습에 말씀이고 찬양이고 기도고 한 번도 참여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그 예배의 힘에 압도되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모임에서도 느낄 수 없는 그런 힘이 교회의 예배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예배는 세상의 어떤 것과 자꾸 비슷해져 가면 안 돼요. 교회의 예배는 예배다움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열린 예배니 뭐니 해서 자꾸 세상 것을 흉내내버리면 안 돼요. 예배는 예배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그 예배에서 진정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을 때에 한해서 그래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터넷만 열면 수만 개의 설교를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모임이나 교회 예배가 이렇게 경홀히 여김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설교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에 의해 인격에서 인격으로 전달되어져야 그 효력이 제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보세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직접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몇 교회에 세우고 거기서 나오는 CD나 비디오나 책으로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각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는 그 참 교회 안에 그 교회에 세운 설교자, 교사, 목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일반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만인 제사장설은 그딴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신선하다고 칭찬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보냄을 받지 않은 어중이 떠중이 개나 소나 전부 설교하고 전부 성경 공부를 인도하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내가 복음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와서 이렇게 복음이 엉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머리 터지게 공부 안 해도 됐어요. 그때는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가짜 내가복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아져서 그걸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저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갔고 내가 계시하지도 않았는데 지들 마음대로 설교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여러분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설교자가 교인들의 위에 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직분을 맡은 거예요. 하나의 펑션을 그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자인 그 설교자에게서 인격자인 회중들에게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인격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시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테이프로, CD로, 비디오로 신앙생활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거기가 바로 세계인 거예요. 아주 특이한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는 오지의 선교지, 그런 곳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나름대로 역사를 하시죠. 그러나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며 정규적인 예배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설교자에 의해 설교가 전파되어져야 돼요. 자, 증거를 하나 내드리죠. 때로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큰 감동을 받았던 설교를 나중에 또 한 번 듣고 싶어서 CD로 들었을 때 내가 그때 이 설교를 듣고 그렇게 큰 감동을 받았었나 하는 적이 왕왕 있으시죠. 그때 당시에 예배 시간에 나에게 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엄청난 거였어요.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나중에 설교 시즌을 들어보니까 뭐야 다 아는 얘기였는데 내가 뭐 이 얘기를 듣고 그때 이렇게 눈물 콧물 다 흘렸을까? 그런 적 없으세요? 분명 똑같은 설교인데 교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과 임재 속에서 받았던 말씀과 혼자서 테이프로 CD로 듣는 말씀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자고 자꾸 그렇게 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그렇게 자꾸 내가 편한 대로 예배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마저도 밀어낸다고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달달 볶으시는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휴지를 하나 버렸는데 하나님이 쫓아오면서 엠 넌 뭐 어따가 휴지 버려 쫓아오는 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간섭 싫으니까 나 인터넷으로 예배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 설교 들으면 될 거 아니야. 왜 쫓아다니면서 간섭이야.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게 하나님이 자꾸 나를 쫓아오셔서 간섭하시는데 내가 그 앞에 항복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전 세계 영적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를 책으로 내겠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당에서 선포되어진 설교로 나타난 그러한 부흥의 결과를 그분이 한번 설교하면 막 3,000명씩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 부흥의 결과를 책으로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마시오. 예배당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에는 천둥과 지진과 햇빛과 무지개와 바람이 들어있지만 그것이 활자로 옮겨지고 나면 천둥과 지진과 햇빛과 무지개와 바람은 박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한테도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전집이 있어요. 자주 읽거든요. 근데 이 설교를 갖고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단 말인가? 저는 자주 의심해요. 도대체 이게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만한 설교인가? 길기만 길지 뭐 대단한 게 없어요.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그분의 창세기 강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단 한 줄도 인용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그 모임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 성원학교의 CD를 들으시는 자칭 CD교인 몇 분이 방문을 하셨었어요.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CD로 3년 이상 하루에 뭐 3편, 4편씩 성원학교의 설교를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CD를 듣는 거나 실제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 거나 그게 그걸 거라는 생각에 왔는데 실제로 교회가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니까 그 감동이 100배였다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한테 목사님 한두 배가 아니라 100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00배. 그래서 교회 모임은 소중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에요. 거기는 천군 천사의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도의 기도가 있고 성도의 헌신, 헌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마지막에 축도로 끝나죠. 그거는 지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모형으로 경험한 그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자라는 그러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의 그 자각과 그로 인한 순종의 삶, 그러한 천국의 예배가 이 세상에서도 실제화되어서 액츄얼라이즈 되어서 이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하늘나라의 삶을 예배로 모형으로 경험했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 순종의 삶을 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라. 무엇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힘입어. 그게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이 땅에서도 유효하다. 나가서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에서 바로 그걸 확인하고 그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집에서 눈곱도 안 떼고 앉아가지고 클릭한 다음에 그래 이 설교 했구나. 그럼 됐지 뭐. 여러분 그거는 얼토당토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는 너희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예배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예배에서 확인하고 힘을 얻어 나가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성도는 교회 모임에 나와서 그걸 배우고 그 삶에 필요한 힘이 자기 안에 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오면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안식과 기쁨을 경험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와 험담과 꼴보기 싫은 인간들의 눈총과 다툼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적어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한 교회의 모임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가가 아니라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지역교회, 이 가시적인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입니다. 지역교회는 하나님 나라라는 완성지점을 향해서 성숙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야 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의 필연적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개개인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야곱처럼 여전히 불가능하고 추악하고 야비한 모습을 하나님에 의해 폭로당하고 또 스스로 경험하며 완성의 지점으로 한 발 한 발 가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러한 과정을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발견하는 그 더러움과 추악함 같은 모습들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당신이 그렇잖아요. 교회가 왜 모양이야? 아니 자기가 그러면서 교회가 왜 모양이냐뇨? 나도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데 이 교회는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약점과 실수와 범죄함과 무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의 필연성과 절대성을 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다투고 분열하고 약점을 드러내고 더러운 음부를 폭로당하면서 이미 영혼 속에 완성되어 있는 진짜 교회, 진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추구하게 되며 우리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망과 기대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전제예요. 그래야 그 말씀의 능력으로 문제들이 똑같은 문제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있는 곳에서는 그 문제들이 성숙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툼과 분열과 문제만 있는 건 그냥 시정잡배들의 싸움판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있는 교회라고 해서 뭔가 다를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극심한 사단의 공격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잖아. 그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이런 존재구나. 이 땅의 교회는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몸, 하나님 나라의 진짜 그 참교회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는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우리 성도 개개인이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게 경험하는 것처럼 실패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고 실수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며 싸우기 위해 모이고 그렇게 자신의 실체를 폭로당하면서 그 가능성과 힘을 기각당하는 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성이 된 진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점차로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여 이곳에 있는 진짜 야곱들이 이곳에 하나님이 보낸 에서들에게 훈련을 받고 공격을 당하면서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바꿔질 때 그 에서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나는 그런 거 경험 안 하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어.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굳이 이 땅에 두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마치 야곱이 베델에 가까운 세겜에 머물면서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죠? 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꾀를 부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우리의 꾀로 우리의 게으름과 불신앙을 합리화시키려 하는 그런 시도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의 디나가 강간당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개런티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분명 여러분의 디나가 강간당하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열한 아들이 대살육을 저지르는 참상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열한 아들이 강도가 되는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베델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발로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디나를 강간해서라도 여러분을 그리로 밀어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잘 안 될 거예요. 힘들 겁니다. 그래도 열심히 가셔야 돼요. 그 길에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시고 때마다 예수라는 지팡이를 붙드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의 당도에 있게 되는 거예요. 힘들겠지만 함께 가십시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